우리 찬송가 407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8월 첫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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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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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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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부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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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되며 살았던 교만과 불의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입술과 마음을 열어 다함께 참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짓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의 손길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걸음 속에 주의 자비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설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 조급했고 분별 없이 말했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고 공동체를 향한 배려 없는 은사가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공동회의 가운데 당회원조차 알지 못하는 아파트 호수가 거론되고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회중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이 진실처럼 여겨질 때 사랑은 자취를 감추고 공동체는 불필요한 긴장과 의외로 멍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 어떤 말보다 주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불신을 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자로, 판단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덮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는 우리의 감정이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세우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 앞에 먼저 엎드린 자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헛되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 위에 서는 이삭교회 되게 하시며 오늘 이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며
사랑하는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진행된 공동회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식당 봉사팀 휴무로 인해 교회 식당 운영이 없습니다. 식사 제공이 없으니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시황성훈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영선교회 분과인 한산도선교팀은 한산도와 인근 7곳의 낙도교회를 섬기며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나눔은 현재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이종욱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이삭 아카데미 야간반 창조과학스쿨 2학기 수강 안내입니다. 목요일 오후 8시 드림센터 4층 찬양대실에서 9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0주간 운영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팝업장으로 온라인 신청해주시고 문의는 황무진 강도사님에게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남산중학교 진입로 및 체육관 공사로 인해 8월 17일까지 남산중학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과 문자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차에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설계자료실에 소요이문답 강해설교 PDF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수요 소요이문답 강해설교를 이북 형태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동의의 지난주 내용들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식당은 오늘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쉬어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 운영하니까요. 늘 이렇게 주일마다 식당 섬기시는 분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또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는 황성훈 선교사님, 이스라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 누리면 좋겠습니다. 통영 단기, 한산도 단기 선교 물품 나눔 요청이 있는데요. 요청 물품에 보면은 중고 유모차 2부 때 제가 중고차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중고 유모차 다섯 대 네, 위생용품하고 필요한데 이종욱 집사님께로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기증하실 분 계시면은 미리 말씀하셔야 너무 또 많이 기증하셔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 아카데미 창조과학 스쿨 2학기 20명입니다. 1학기 때에는 너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좋긴 했는데 조금 또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20명 선착순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주차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한 주 지나갔는데 앞으로 3주 동안도 저희들이 대체 또 주차장 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심 주차장 또 남산 공용 주차장 이용해 주시고 또 주차 요금은 교회로 요청하시면은 교회에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입원 소식입니다. 이운규 성도님 울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캠프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등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남아있는 한산도 통영 선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하는 모든 선교 대원들 가운데에도 건강에 복을 더하시고 또 이 선교 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또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한 주간에 또 고단했던 삶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또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고단함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충성되이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자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 세포조직 하나까지라도 활력을 얻으며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이제 일어나서 치료되는 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3장과 4장에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누가의 이 사도행전 이게 저술을 해나가면서 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회복을 얻고 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고 났을 때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났을 때에는 5,000명이나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3,000명이 돌아오고 났을 때에도 여전히 3,000명이 아닌 그 외의 인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5,000명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닥치는 것은 감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박해, 사도들의 고난의 시작이 역설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은 또 고난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오늘 이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여기에서 기적을 바라보는 그 하나의 현장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워가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또 교회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단초가 오늘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장애인이었고 태어나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매일 성전 그 미문, 여인의 뜰 밖에, 이방인의 뜰 앞에 있는 미문 앞에 놓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어떤 것이었을까?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이 사람을 매일 보았을까? 또 그들이 아닌 그냥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매일매일 그 문들을 지나칠 때마다 보게 되는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좀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 앞에다가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생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너도 우리의 밥벌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가족이 갖다 놓았는지 아니면 주변인들이 데려다 놓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놓여지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냥 집에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숨어 지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현장에 처음으로 놓이게 되어졌을 때 참 이 사람의 마음은 심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 이게 내 삶이구나, 내 인생이구나, 나의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을 때, 어쩌면 이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올려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멀리서 누군가가 오면은,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면 도움을 줄까?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늘 싫은 소리를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좀 이 눈초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멀리서 올 때 한번 흘겨보고는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쳐다보지 않든지, 또 어느 순간인가는 아,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은 그래도 은전을 받고 금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이 어쩌면 이 사람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이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대제사장이 또는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사람은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자기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한켠에 보면은 그에게 안도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그들에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있는 자를 성전으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매번 눈에 가시처럼 밟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한 가지 그들에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율법이었겠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고 그냥 율법이 그러하니까 저 사람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지 라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합리화하고 위안을 삼았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니었겠나. 다는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매번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 오늘 또 왔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들어가서 헌금을 하고 이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데 늘 이 구걸 하는 사람이 앉아있을 때에 그에게 뭔가를 넉넉하게 준 사람은 들어가서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왔겠지만은 그 사람을 지나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 구걸 하는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 마음의 거리낌이 이 평범한 그 유대교 유대인들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사람이 오늘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보는 시선들도 있었겠죠. 우리도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금방 판단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되어지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그냥 외웠을 겁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당시의 인식을 조금 더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원문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장애를 가졌다고요?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태에서부터 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그 아이가 엄마의 배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그 사람의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일반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유, 뭔 잘못을 지었길래 날 때부터 저렇게 되었는고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레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레위기 21장을 한번 보면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의 육체에 흠이 없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죠.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보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레위인들 가운데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 가운데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러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일반인들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하고 자기들 마음속에 뭔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그가 놓여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성전을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에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외형은 그럴싸한데 내부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데에는 집중했기 때문에 이 뷰티풀 게이트, 미문을 아주 찬란하게 현란하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란하고 찬란하고 대단한 미문 앞에 그 보잘것없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초라한 한 사람의 모습, 이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을 갖다 두는 부모나 아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를 점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는 많은 곳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을 것인데 그 미문 앞에 두는 이유는 들어가는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종교 지도자이든지 일반인이든지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자극을 해서 어떻게라도 한 푼을 더 얻을 수 있는 그 전략적 위치를 잘 선점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쩌면 이 한 사람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미문 앞에 둠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그 한 사람을 그들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 허름한 옷을 가지고 입고 들어갔겠습니까? 좀 사는 사람들은 더 갖춰 입고 들어갔겠죠. 의관을 딱 정제해서 좋은 옷을 입고 풍성하게 그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어쩌면 그 모습은 미문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답게 그들이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는 이들의 내면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피폐해져 버린 심령만큼이나 그 마음은 피폐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직되어져 있는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고 형식주의에 가득 차 있는 그 내면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얘들아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내면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울의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종교 지도자들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율법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메마르고 피폐해버린 그 사람의 외형과 종교인들의 내면을 어쩌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 고단했던 시간을 40년 보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완고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받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이 구걸하는 데는 전문가인 것이고 이골이 나 있었겠죠.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노숙인들 또 구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무실에다가 돈을 재정을 맡겨 놓습니다. 한 명 올 때마다 500원씩 줘라. 또 한 명 오면은 1000원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면은 5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아, 왜 이 교회는 500원밖에 안 주노? 다른 교회 하면 1000원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임하는 가운데 이렇게 오면은 뭐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돈은 없고 이렇게 먹을 거 간식 좀 드릴까요 그러면은 아 그따위 필요 없다고 돈 달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이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일상이 되어져 버려서 어떤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여기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수 없는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멀리서 힐끔 보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두 명이 지나갈 때에 고개를 숙이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워딩을 외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을 회피한 채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피하고 지나가고 또 눈을 마주쳤던 사람들에게는 눈을 맞추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만 주면 돼요라는 마음으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5절 말씀 보면은 같이 보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오래 있었는데 아 이게 분명히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와 대박 뭐 주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안 봤겠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보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이미 꿰뚫어 본 겁니다. 이 거린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이가 어디에 익숙해지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난한 입장에 있고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입장에 있는 것은 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조차도 이 세상에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그 마음이 다른 데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가 은과 금의 맛을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지금 그걸 보고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베드로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왜 놀라운 진술이냐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외친 설교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풀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엘이 말했던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누구든지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냥 거추장스러운 사람이었을 것 같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모두에게 죄책감을 줄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설교를 실질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될 때에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누가 답습니다. 발과 발목. 그냥 일어섰다라고 말하지 않고 발과 발목에. 이 말은 발바닥,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복숭아뼈. 아킬레스건에 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발이 온전하게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만 8절만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담 하나 들어가면은 문 하나 열면은 성전인데 40년 동안 이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근심으로 들어갔다가 기쁨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기쁨으로 들어간 사람이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40년간 어쩌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그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의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가 뛰어 걸으며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놀랍죠? 제가 예수님 믿으러 간 거죠. 믿고 간 게 아니고 교회 가면서 제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고 싶어서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 가게 되어졌을 때 그전까지 교회 안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를 보고 싶었는데 무서웠어요. 교회 안에 뭔가 대단히 뭔가 놀라운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서 보고는 싶지만 무서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던 첫날 교회 문이 확 열렸는데요. 와, 그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고단함과 무거움과 그 눌린 인생의 탈출구가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에 교회 문이 열려졌는데 그게 천국이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마루바닥의 강단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 문이 열어지는 순간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을 들어가는 이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의 그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불렀을 때 그는 어쩌면 그 어떤 이 뭐랄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 오히려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인생에 대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킨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고 어떤 직분도 그러하고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일만한데 과연 우리의 내면도 그러한가? 형식적인 종교 예배에 빠져서 종교인으로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은 아닐런지요.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저주받은 내 인생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인생이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감격이 오늘 이 거린이,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입이 되지는지요? 아니면 나야 라는 것이 여러분의 종교적인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는 오늘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배치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가 아닐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 답답한 가운데에 정말 절망과 그 가운데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그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이걸 외치다가 그는 감금되기도 하고 잡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외치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이름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 삶의 고단했던 것들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 별 의미 없습니다. 은과 금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지만은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의 입에 찬송을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은과 금이 그 자리를 떨치고 그 다음날 거기에 가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다음 주에도 함께 보이겠지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 안전이의 찬송을 통하여서 놀랍고 놀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습관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패턴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세계관조차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복되게 바꿀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시고 누리시고 오늘 여기서 부른 이 찬송이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기쁨의 찬송이 되어져서 뛰어가며 걸으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도들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거 내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우리 자매들 보면은 깡통깡통 뛰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 같이 나서 찬송합시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상처와 아픔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죠. 어쩌면 은과 금을 여러분 붙들고 살고 싶어서 한 주 동안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내 그 모습은 그럴싸하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아주 품이 있어 보이고 지성이 있어 보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문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거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그 사람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모든 것 다 고치고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한 주 동안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필요한 걸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은과 금이 내게 필요하고 은과 금이 내게 좋은 것 같아도 은과 금이 이 거린을 낫게 하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 못하였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가 일어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입에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일어서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삶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에 치열하게 싸워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어서게 하고 그를 찬송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음의 근심과 아픔과 염려와 고통과 절망과 그 소외감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들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진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